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인데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목이 회심은 점진적인가 순간적인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일종의 전도 메시지예요. 아마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영접하신 분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본 메시지를 잘 좀 들어보시고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대개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로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어디서 만난 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불신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것이 이제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제시를 못하는 것도 종종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은 또 복음을 오해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회심에 관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중생,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확신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따가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이 회심이 점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조금씩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찬송가도 부르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돈봉세례를 준다든지 뭐 더 나가서 뭐 직분까지 준다든지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이 그런 식의 점진성을 가져서 적당한 시점에서 어떻게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그동안 뭐 교회도 나오셨으니까 뭐 다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아요. 회심이 어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온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수료해야 되고 다 완벽하게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회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전한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겠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회심의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극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회심이란 말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영어로는 conversion,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다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 그러면 구원과 유사하죠. 구원은 이제 대체로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뭐 구원받아야 된다, 뭐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이 뭐 성취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구원은 넓은 의미를 쓸 때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을 다 포함해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은 것도 구원이고 현재 믿어가는 것도 구원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도 우리들의 구원이고 몸이 부활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구원이고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 회심은 구원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이 회심과 더 가까운 단어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렇다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은 뭐 니고돔의 경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래서 회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내가 그 강조점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의 경우 어느 날 세금 징수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사건에서 회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회심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이에요. 회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보면은 그럼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도 아니고 순간적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회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단계가 혹시 없을까?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런저런 말을 들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회심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바울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 회심했죠. 근데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들을 보면은 언제 자기가 회심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기억으로서 확실하게 내가 그날 그때 예수를 믿었다. 그것을 잘 기억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는 그 회심의 그 시간이나 그런 장소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회심을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요. 회심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아, 저분 보니까 예수를 뭐 믿으시는 것 같은데, 혹은 막 많이 돌아오셨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성찬 참여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지. 혹은 세례를 주시자. 혹은 뭐 구역에 무슨 뭘 하나 맡으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복음이 되고 복음이 희석되는 것이고 진리가 똑바르게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 부분씩 떼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10% 믿고 한참에 있다가 20% 묻고 또 엄차적으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나머지 뭐 70%를 믿는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막 온전히 믿게 됐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의 주가 되시든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든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전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회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나의 주로서 나의 대속주로서 단번에 영접하는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서 예수 그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어요. 즉석에서 3,000명이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몇 주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의 간수의 경우도 그 사람이 뭐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현장에서 회심했어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회당에 다닌 일도 없고 성경을 읽은 일도 없고 이 사람이 뭐 여호와 이름으로 뭐 기도한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예루살렘 성전에 매해 절기 때마다 그 순례를 갔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암만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냥 사람이라고.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그 네시의 마차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빌립이 설명해 주니까 그 사람이 원하기를 아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즉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이 세례의 경우에도 회심이 순간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레위가 세금 징수돼 있어 뭐 세관이 있었다니까 세무서 이런 오피스 같은 데 있었다는 것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간이 세금 징수됩니다. 그냥 그 길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서 세리가 즉각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레위는 자신의 그 한 동작으로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시간 뭐 얼마 걸린 게 아니죠. 즉석에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습니다. 회심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뭐 묵상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상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의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가 됐어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사전 준비라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단 말인가? 뭐 기도라도 한번 하고 뭐 나쁜 습관 한두 개 좀 고치고 뭐 좀 뭐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가다듬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고 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톨릭의 유명한 13세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계획의 글수였던 그 칼빈이라는 사람 있죠? 16세기 때 종교계획자였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그런 사전 준비가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걸 반박한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의 삶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 속에는 뭔가 이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해야지 공짜라는 것은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그 아이디어가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사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인간은 뭘 하지 않은데 그냥 공짜로 그런 큰 것을 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뭐 로열 패밀리로 넣어주거나 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로열 패밀리다. 나의 자녀들이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억셉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뭘 갖다 붙여요. 뭐 이것도 하고 좀 이것도 하고 해야죠.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 구원 앞에 아무것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놓는다든지 각가지 종교의식의 어떤 선행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손에 내가 무엇이 지어져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내가 복음을 이해할 때 십자가 앞에다 다른 것을 두거나 절차를 두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거쳐서 닿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닿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당장에 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 속으로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뭐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사는 그런 사후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내 공로나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일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체면 문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이 체면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왜 빈손으로 나갈 수 있나. 그 귀하고 그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염치 없이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이게 부끄러운 데가 너무나 많은데 그냥 나가서 그냥 넙죽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송구스럽고 황송한 일이죠. 그래서 아, 좀 기다렸다가 보자. 내 모양이 좀 나아진다면 그때 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다 청산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를 다 속죄하셨다 하는 것을 믿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그 모든 삶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뭐 도덕적이지도 않고 가끔 뭐 나쁜 짓도 했고 여러 가지 양심에 걸리는 일도 있는데 그럼 어떻는가? 내가 그런 거 좀 정리한다면 예수 믿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 돈을 떼어먹고 미국으로 도망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이거 곤란한데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을 다 정리한다면 해야 되겠죠. 제 친구는 담배를 많이 피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야, 난 담배를 피워서 이거 못 끊겠어.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담배하고 너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꺼려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담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저 목사 또 이단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되기 쉽지만 그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혹시 여러분 그 1권, 그 3권 제가 쓴 거 그거 보시면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초 금지 문제를 제가 다뤘어요. 율법을 좀 지키고 선행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청산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복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사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맞게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산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라. 그래서 그 삶을 사신 것을 예수 하나님께서 이 통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의다고. 우리가 뭐 그런 거 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칭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justify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레딧이 우리 거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늘 서신에서 보면 쓰는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의를 이끌어서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그것을 다 행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산 것처럼 보신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십자 죄 짓고 앞으로 살아가면 죄 짓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물론 이제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성화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 나중 것을 앞에 붙이지 말라 이거죠. 구원 받는데 내가 그런 선행이나 거룩한 삶이나 뭐 깨끗하고 양심 이것을 먼저 앞에 붙이고서 구원에 받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붙이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걸어놓으시고 다 정리됐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매이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속을 믿고 자신의 도덕적 결함이나 어떤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못 깨달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이고 내 꼴을 보면 아이고 또 큰 실수를 했네. 아주 이건 아이고 너무나 이건 안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떡하지? 나는 혹시 구원을 못 받지 않았나. 다른 사람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아, 저 사람 저런 일까지 하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장로가 저럴 수 있나. 집사가 저럴 수 있나. 교회 다니는 지 여러 해가 됐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마 구원을 못 받은 모양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회심을 했는데 회심해서 온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거기서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에 관한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에 관한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에 관한 한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아까 우리 찬송처럼 주 예수를 더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내가 부도덕한 죄에 빠졌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옛날에 뭐 요즘으로 치면 무슨 뭐 사회사업 뭐 그런 걸 좀 했댔어요. 한국에서 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그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일을 굉장히 그 부끄러워하고 꺼려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고 교회 환경이 그랬거든요. 같이 예배를 보는 것을 부끄러워해 다른 성도들이.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냐고. 직업이 천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 못 봅니까?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 자기 생업이 달렸는데 그거 당장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예수 믿어야 옆에 앉아 있겠어요? 자기는 어떤가 그러면? 다 자기 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만 골라서 교제하셨어요? 세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세리나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부득한 죄에 빠져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죠. 구원의 처들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레이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구원을 오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죄를 멀리하는 크리스천의 그 거룩한 삶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는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회심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흉내내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또 되지도 않습니다. 환원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바로 잡으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도덕적 청산이나 깨끗한 양심이 나의 구원에 전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받는 것이다. 우리가 뭐 공로로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받기 위해서 내가 뭐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은 상대방이 호의로 그냥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선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 행위를 위해서 했다면 내가 자랑하겠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봉사하고 기여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내 할 것을 하고서 이걸 받았다.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 다음 절에 2장 10절이죠. 에베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기술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데 그 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창조가 되게 보라 옛것은 지나가시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물로 우리를 지으시는 것은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회심 후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앞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선한 삶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에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작품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죄 덩어리인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재창조죠. 그래서 불신과 냉담한 내 마음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대속주로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아유 나는 이런저런 데 부족하고 어째 그런 말 하면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말라 그러고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로 바로 들어가고 당신 있는 그대로 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떠든 것에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 바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목적인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바른 순서죠. 근데 그걸 먼저 갖다 붙이지 말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공포증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회심 이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을 걱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먼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죄인에게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이 받아들이라. 당신의 모든 삶의 굴곡증 거 어두운 거 이런 거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당신이 믿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일을 내게 지금 넘겨줘서 너는 완전한 자로 보시고 받아주신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그 성령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받고서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거든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많은 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레이의 집에서 있어서 식탁에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죄인들이 말이에요. 뭐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리들이 무슨 군을 받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거쳤거나 무슨 뭐 사전에 무슨 뭐 무슨 과정을 밟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 모두가 즉석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즉석에서 죄 용서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한 은혜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 회심하고 하는 거. 그 창조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아주 같아요. 꼭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근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둠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흑암이 혼란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바로 빛이 있었어요. 그 시간 걸리지 않아서 즉시 빛이 있었어요. 새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빛이 금방 생겼듯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것도 재창조고 새 창조인데 금방 빛이 들어오는 것이 금방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물질계의 창조나 영적 재창조나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즉시 일어납니다. 거기 무슨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삶 중에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문은 이 성경의 본문은 회심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즉각적인 변화가 회심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세리의 케이스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려놨어요. 즉석에서 수입이 좋은 그런 세리의 직업을 버렸어요. 레이의 삶이 극히 짧은 순간에 전격적인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그가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린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 잡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런 것을 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직을 먼저 그만두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레이의 행동이 변화된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회심을 한 사람들이 다 모두 레이처럼 그와 같은 즉각적인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이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그 변화의 능력이에요. 요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는 불과 몇 분 안에 불과 몇 초 안에 회심의 기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전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리처럼 한순간에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리 레이 자신도 자기가 세리직을 떠나는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은 그 후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삶을 고쳐나갔어요. 우리는 회심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물론 인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심하면은 성령의 내주를 받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뭐 자꾸 바라볼수록 뭐 좋은 거 있어요? 뭐 인물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났다 할더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잘난 인물이라도 돋보기를 보면 다 흠 있잖아요. 우리들이 속을 바라보면은 우리 자신이 쓰레기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 계속 들어가 쌓인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수록 오염 계속 오염돼요. 결국은 속에서 나오는 건 쓰레기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 주로 다시는 주로 이렇게 거두로 다니시는 분인 거 아세요? 농마 아시죠? 옛날에 이게 다 이게 쓰레기 있잖아요. 농마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바다에 가면 해운으로 항상 쓰레기가 이렇게 밀려 나오잖아요. 클리닝 하신다고 항상 우리의 죄를 모으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모으시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세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그 템스강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템스 강변을 늘 이렇게 산불을 했습니다. 보면 그 강변에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이렇게 전시한 때도 있고 미술 작품을 전시한 때도 있어요. 그 조각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작품의 자료가 전부 다 쓰레기예요. 뭐 그냥 녹슬은 뭐 양철 조각 무슨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거기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작품이 되더라는 거죠. 인간 쓰레기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빚으셔서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사람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이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늘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전시시에게 전시하시고 온 우주가 보고 경배하 하나님이 경배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고 우리 자신들 보고 놀라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쓰레기가 작품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로 임할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같은 작품을 만드시는 대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일어나고 그렇게 침체에 빠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성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욕망이 강렬해지고 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아주 프라우드하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나의 my shepherd라고 할 때는 내 목자에 대해서 나는 엄청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지팡이가 되고 내 막대기가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평생동안 따르다고 확신하면서 어둠의 계곡을 지나가는 거죠. 그 말이 중요하지. 어둠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것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Walk through.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 거기서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목자가 내 앞에 가시니까, 나와 함께 가시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산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둠을,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모순이 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팽개치시겠느냐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기르고 싶지 않은 뭐 어머니가 있겠어요? 더 큰 사랑으로 아이를 길러나가겠죠. 거기 우리가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더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어요. 죄에 넘어지는 실수가 있고 유혹에 빠지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은혜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 이후에 오는 그 같은 회복의 은혜도 우리가 믿어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두 포인트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사전 준비가 없이 일어난 이 순간적인 sudden conversion,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려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라는 것이 공부 많이 하고 무슨 공을 세우고 이것저것 기회를 하고 그래야 받는 것이라면 뭐 봉사, 뭐 교회 와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 많이 내고 그런 거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선 가난한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않겠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않겠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않겠어요? 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조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억만장자든지 뭐 홈리스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무슨 뭐 CEO이든지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성도가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꼭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뭐 야만이나 다 같다. 다 하나라고요. 하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보고 뭐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보고 아 이 교회는 보니까 꼭 같구나. 다 같구나. 대통령도 저기 앉아있고 누구도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 여기 앉아있고 아 그 뭐 나쁜 직업하는 사람도 거기 앉아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복음은 공평하구나. 그래서 은혜 구원이나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무계급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해야 그것이 정답이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계급 있잖아요. 계급 있게 돼야 하잖아요. 예? 바울, 사도 바울 했대요? 사도 바울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가 다를까요? 이중수 옆에 앉아있으면 다를까요? 꼭 같아요. 꼭 같아요. 꼭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보고 뭐 목사가 일반 성도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냐고요. 교회 이론이에요. 같은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죄인으로 있다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죠. 아, 돈 있다고 장로 되는 거 뭐 돈 있는 사람도 장로 되겠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고 직분이 좋기 때문에 직업이 좋기 때문에 우대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신된 교회가 되려면 이런 모순으로부터 이런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그랬던 교회 풍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제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차등사회가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직업이 천하거나 학력이 낮아도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우리가 섬기는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서로 차별하는 것을 악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을 하고 계급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뭐 그렇다면은 뭐 종은 다 종이지만 종에 또 님자까지 하나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가 달라진다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낮을 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죠. 교회가 날마다 죄를 짓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여기 대해서 깨끗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바르게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복음이 바르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회심은 나눔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내일부터 또 한 가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회심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변화예요. 그 실제적인 변화가 뭐냐면 LA가 구원받은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죄인들을 불렀어요. 아, 그게 너무나 멋있어. 죄인들을 부른 자리라는 거. 아, 그날에 뭐 유명한 뭐 바리새인이나 무슨 제사장이나 뭐 돈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잔뜩 불러놓고서 회식을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기쁘게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주 앞에서 낮은 자들이고 우리에게 차등이 없고 우리가 공평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과 한식당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했죠. 레이첼은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실질적인 표현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에게도 내가 받은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고 전에는 몰랐지만 예전에는 제가 그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깨닫게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대속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여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는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세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끌고 올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도 그 즉석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죠. 회심이 뭐고 중생이 뭐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것이 뭐라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하실 수 있게 바라요. 회심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언제 누가 어느 순간에 회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까닭의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불신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회심은 여러분 즉각적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다쳤다는 마음이 순식간에 열려요. 그리고 빛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회심의 은혜 속에서 레이처럼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을 받고 감사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실상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해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미흡함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체득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